화요일 새벽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 13절부터 낭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 13절에 보면 지명이 나와 있죠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그 성지에 지명을 아시는 분들은 이 가이사랴라는 곳이 한 곳이 더 있어요 지중해 쪽에 해안가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빌립보 가이사랴는 위쪽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이 갈릴리가 이 바다가 이렇게 북쪽에서 남쪽으로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이 쪽으로 쭉 내려가는 강물이 있어요 반대로 북쪽으로 쭉 올라가는 강물도 있어요 위에서 쭉 내려오는 거죠 내려오는데 거기에 이제 북쪽에 한 이틀 정도 거리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당시에 헤롯 왕이 수도로 삼은 아주 번화한 곳이 있어요 있는데 이것이 이제 위로 올라가 버리면 쭉 올라가 버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주 무대인 예루살렘과는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누구냐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이런 말은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메시아란 말을 함부로 이렇게 내뱉거나 이게 퍼져나가면 이 상황이 바뀌거든요 이미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지금 문제가 되는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까지 데리고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치시는 장면을 우리가 읽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하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나 하느냐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하더이다 답이 여러 가지죠 이 말은 당시에는 메시아가 누군지 어떻게 오는지 어떤 방법으로 임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메시아가 온다는 건 알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시아라는 사람이 왔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하게 몰랐다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자신들의 생각대로 생각하는 거죠.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정치적이고 그리고 이 지배를 당하는 이런 상황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거야. 그건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잖아요. 아니 지배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거야. 그럼 해방은 어떻게 되느냐? 자 해방이다 외치면 끝나요? 우리나라 3.1운동도 그랬잖아요. 대한독립 만세 외치면 독립이 되나요? 안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그런 전쟁과 그런 지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메시아는 당연히 군사적인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자가 누구냐, 메시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런 말들을 내뱉으면 문제가 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한 30년 전부터 이미 자신이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이끌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로마 당국에 잡히거나 이러면 대부분 다 사라졌어요. 기대가 있는데 아직까지 메시아라고 하는 제대로 된 사람이 온 적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 누구냐 어떻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왔는데 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메시아라고 말이 딱 나가게 되면 분명히 충돌을 일으킬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전부 다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 대고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만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자들과 함께 저 서로 생각을 나누었을 것이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수제자로서 이제 정말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뭐 삼위일체 교리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아주 뒤에 만들어졌어요. 이것은 그냥 처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정교하게 정리가 딱 되어 있는 그런 교리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처음 느낀 자신의 신앙 그대로 이제 믿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칭찬해 주시죠.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저는 참 여기 이 말씀에 참 마음에 와닿는 게 뭐냐면 내게 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자에게 복이 있다. 열심히 해서 복 생기는 게 아니고 바른 고백, 바른 신앙 위에 복을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18절에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기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자,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단 말이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건가요? 한글로 보더라도 이 반석 위에 세운단 말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반석이 바른 고백을 한 거예요. 그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베드로는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네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는 시온산에 있는 엄청나게 큰 바위 덩어리 그 위에다가 성전을 세웠어요. 제가 그랬죠. 그 시대는 지나갔다. 무너졌다. 그럼 필요 없어. 내가 성전보다 큰 이고 지금 내가 다시가 아니고 교회를 시작할 것인데 그 교회는 베드로의 이 고백 16절의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제 시작된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 그 선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된 것이다. 우리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잘못 고백되고 이게 조금 헷갈려 버리면 베드로가 교회의 수장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물론 아닙니다. 이게 이제 가톨릭하고 살짝 비틀리는 거죠. 새벽이니까 여기까지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다가 시작하시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이 글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바른 이해입니다. 19절에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것이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을 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의 영광스러운 부분을 말하는데요, 이것도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살다 죽어버리면 천국 열쇠는 없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비유인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시작된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사실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사실은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고요. 20절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시니라. 아직까지는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완전히 정확하게 딱 드러내요. 그랬더니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요, 그러면 안 된다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개인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실패는 많이 하죠. 뒤에 가면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기도 하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었던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은, 그리고 베드로의 생각은 바른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생각대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군사적인, 정치적으로 힘을 얻어서 나라를 뒤집어 부리는 그런 메시아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반대로 말씀해 버린 거예요. 그걸 어떻게 쉽게 받아들여요? 아, 그러십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좀 반응이 급하긴 하지만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아니, 방금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 완전히 거꾸로 내리꽂혔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또 베드로의 실수 가운데서 세 번 부인한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따라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가 볼까 하여 다 도망갔는데 자기만 용기를 가지고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서 네 예수님의 제자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네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어서 숨어서 끝까지 봐야 되니까 아니야 아니야 나 잘 몰라. 그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처절한 그런 부끄러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베드로의 반응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말로 내뱉느냐 뱉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베드로는 참으로 인간적인, 생각 없이 말한다라고 비난받을 수는 있으나 잘 생각해보면 누군지 이 상황이 되면 말할 수밖에 없는 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메시아라는 말을 듣고 방향이 이쪽인 거예요. 누구나 다 이쪽으로 가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지금도 베드로와 이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힘든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전부 다 이쪽인데 하나님은 반대로 가시는 거예요. 이 큰 그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쉽지 않아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아니, 사람끼리도 생각이 다른데 방향은 비슷한데 조금만 이게 틀어져도 이게 뭐 문제가 되고 난리인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가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거 어떻게 극복해요? 우리가 기도해서 이걸 바꿔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겠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다 생각해 보면 참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이렇게 가자고 했을 때에 앞에는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네가 복이 있다 라고 말해놓고 23절에는 상황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말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거역하게 되는 이 상황에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또 꾸지람을 받아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참 뼈아픈 말이죠. 우리도 지금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베드로가 느꼈을 충격들을 우리가 깊이 헤아려 봐야 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 이런 말이 있죠. 우리는 처럼 지금 거울을 보는 것처럼 보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바로 앞에서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렴풋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을 못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참 두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베드로는 스승이 자신이 그리스도, 나는 인자다, 나는 메시아다 말했으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밀고 나가는 게 너무나 분명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꺾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실 때에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필요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24절 이후로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정반대가 되는 거죠. 메시아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면 안 됩니다. 아니죠. 나는 메시아를 따르는 자라고 선포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메시아가 나타났다. 우리 민족을 구원한다. 그럼 메시아를 따르는 자로 선포하고 그 대열에 합류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완전히 구원해버려야 돼요. 자기들의 생각,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라는 걸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겠습니까? 명분이 없어지는 듯한 충격을 받을 텐데요. 또 스스로도 이걸 해야 되는 강력한 열정이 꺾여버리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것인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뭔가 이렇게 기부를 하면 자기의 이름을 붙이고 기부를 하면 많이 내는데요, 그 이름을 떼버리고 그냥 무명으로 하라면 안 합니다. 숫자가 현저하게 기부회가 숫자가 줄어들어요. 왜 그럴까요?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에게 도움되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한다? 야, 이거 이해하기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인정해 주길 바라요. 스스로 나를 인정해야 되는데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괜찮아야 돼. 내가 재밌어야 돼. 내가 기뻐야 돼. 여러분, 내가 기쁨은요, 내가 스스로 내가 너무 대견해요. 그건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기쁨이 없어야 돼.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요, 우리가?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십자가를 지는 게 기쁘거나 명분이 있거나 유명해지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정말 처절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정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죠.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놓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며 동시에 모든 것을 얻는 것이다. 이건 정말 이해하기 힘든 역설이죠.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모든 것을 잃고 어찌 동시에 모든 것을 얻습니까? 이건 말장난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이 예수님을 따르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의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27절에 보면 인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앞뒤를 딱 잘라버리고 이 말씀만 다 읽으면요, 그렇지, 세상 마지막 때는 심판받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 전체 구절을 쭉 이어서 보면서 27절에 나오는 각 사람이 행한 게 뭘까요? 도덕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교회를 가느냐 안 가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행함이란 것은 24절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요. 나를 따르느냐는 문제죠. 예수님을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그는 하나님께서 칭찬을 보러 갚으시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심판으로 갚으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메시아다 난리를 치고 막 이래 해도 그러나 예수님의 이 방법대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 행함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이에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그 기준으로 갚으실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절에서 26절까지 내용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예수님 말씀 중에서 살펴볼 수 있는 심판의 기준이다. 판단의 기준이다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2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마 개인적으로 읽으시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봤다 그러는데 이 사람 다 죽고 없어. 이게 뭐야?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28절에 나오는 그 왕권을 가지고 온다는 의미는 이게 번역을 이렇게 한 게 좀 재림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것은 마태복음 28장 18절 끝에 가면 예수께서 나와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승천하기 직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는 그 장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인 왕권을 가지고 계심을 예수님을 따르는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이 그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 가운데 승천하시는 거죠. 승귀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올라가면서 귀하게 되시는 거죠.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또 뒤에 나오니까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죠. 오늘 너무 많이 길게 읽었고 내용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한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또 다음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꾸짖으신 그 23절 말씀. 하나님,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냐. 기도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예수님 말씀대로 정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기쁘지 않기를, 나에게 명분이 없기를, 나에게 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기를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어렵지만 기억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겠습니다라고 꼭 기도하시고요. 계속 기도하는 대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그리고 재개발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가 어려울 때에 참으로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연약한 성도들과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 또 하루 시작합니다. 날씨가도 갑자기 10도 이상 또 떨어졌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가 덮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늘 읽은 바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 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한 자를 도우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